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찬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이야기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앞부분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한 서기관이 따라 나서더니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얘기가 여기 19절 말씀이지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율법의 전문가이고 또 가르치는 교사인데, 우리가 볼 때 아마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을 전하셨던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셨는지 이러니 서기관마저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8절 바로 앞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런 정도였습니다. 또 게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는데 여기 마태복음 8장만 본다 하더라도 나병 환자를 고치셨지요. 그리고 또 가버나움 백부장의 집에서 일하는 그 종의 그 중풍병, 그리고 베드로 장묘의 열병, 뭐 이런 병들을 다 고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귀신들도 다 내쫓으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적과 권능을 보면서도 거기에 따른 이 마음을 들이면서 나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여기 서기관이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을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뭐 따라오라든지 아니면은 따라오지 말라든지 무슨 명시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고 예수님 당신의 처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그 서기관에 대한 이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간접적인 그 대답이시죠.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에다가 예수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시기를 그런 짐승들도 다 자기들이 거할 처소가 있고 잠잘 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은 나는 예수님 그 당신의 처지는 그러지를 못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여기에 머리 둘 곳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마다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은 머리를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기대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어딘가 대야 되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나는 잠잘 자리 하나 변변하게 갖춘 그런 사람이 못 된다 하는 이런 게 처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주무실 때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보다도 못한 그런 그 주무실 만한 그런 자리였지 않겠느냐. 그런 그 자리도 변변치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그 형편대로 주무시고 때로는 노숙도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참 편안한 곳에서 저녁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한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지요. 자, 예수님의 처지가 이래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난한 예수님, 너무나 연약한 예수님,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앞부분에 본 말씀과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 복판에 가셨는데 큰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막 뒤집혀질 것처럼 이제 요동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지금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막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25절과 26절 말씀이지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지금 여기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조금 앞에 보았던 그 연약한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람과 바다의 풍랑까지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 아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27절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도 여태껏 예수님의 제자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보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도 바로 곁에 서서 그렇게도 많이 보았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 이런 예수님은 사실 저들이 상상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아 이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상상보다도 예수님은 훨씬 더 뛰어넘어서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요.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소위 말하면 세상의 통치자이신데 그냥 병이나 고치고 말씀이나 가르치는 그런 분, 그 이상의 존재였음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상상도 못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참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의 이 두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머리 둘 것도 없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모습이 잘 어울리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난한 예수님 그러면서도 부자 예수님 가장 낮은 예수님 가장 높으신 예수님 무능한 예수님 그러면서도 전능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전혀 다른 두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어떻게 강한 이가 동시에 약한 인가 어떻게 하늘에 계시는 이가 동시에 땅에도 계시는가? 어떻게 전능하신 이가 동시에 무능한 그런 이로 나타나는가?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노숙자처럼 이렇게 지내게 되는가? 이게 이 세상의 원리로는 여러분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의 최고의 재벌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혀 다른 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와 진리가 다 녹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 받지 않으실 분이 어떻게 여러분 고난 속에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선 나쁜 짓을 했거나 채찍에 맞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을 거예요.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은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참으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범법 행위를 한 것으로 얻어맞는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지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끔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다 우리들 잘못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고 하면은 이걸 아주 미화해 가지고 아 요새 제가 좀 십자가를 좀 지고 있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지요. 형벌이지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 진짜 십자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고 고생할 이유도 없고 무슨 뭐 고난받을 하등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 자연만 하더라도 이렇게 광활하고 아름답고 들짐승까지도 뛰고 있는 우리 머리 둘 곳이 있는 그 사람 그 짐승들도 머리 둘 곳이 있는 그런 이 자연 환경 속인데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살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십자가는 바로 이런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전능자인데 무능한 사람처럼 가장 높은 분이 어떻게 가장 낮은 자리에 갔을까? 가장 존귀한 분이 어떻게 멸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지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은 너무너무나도 황송하게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 위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으셔도 될 뿐인데 이 땅에 계셨고 이 땅에 계시면서 머리 둘 것도 없는 이처럼 고난 받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고난도 받으셨고 이 전능하신 그 분이 어떻게 무능자처럼 지내신 그 이유가 뭔가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 대자연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왜 가난하게 되셨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아름답게 참이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할 그런 주님이 그런 그 예수님이 가장 힘든 그 길을 걸으셨고 가장 고단한 자리를 지키시면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외로 나와서 이 자연 공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자연 속에서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극진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기쁨, 이 사랑받는 감격, 이게 은혜지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이 자연 속에서도 감격 없이는 주님의 성호를 부를 수 없는 우리들의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주일날 모처럼 우리가 야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바깥에서 하루를 지나게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쁨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이심에도 무능자가 되시고 가장 높은 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고 가장 존귀한 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멸시받는 자리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저희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하신 유일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570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계절의 삼라만상을 아름답게 매직타치 해주신 하나님께 송축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저희들 피조물로서의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성도의 교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아름다운 결실하는 계절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